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마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끼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대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도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니었고 상년이 950년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 가족창. 오늘 그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 뒤에는 나오는 그 스토리, 이 방주 2 또는 노아 2, 노아 3,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처음에 노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아 그 뒤에 후손들은 상당히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노아 2 이야기, 그 다음에 좀 더 상세히 들어가 보니까 숫자적으로 이 새로운 땅 위에서 번창했을지라도 질적인 면에서, 내용면의 면에서 그들의 식구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고 갈라짐이 있고 서로 다른 세계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그 구원받은 가정, 같은 방주 안에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들은 다 몽땅 천국에 갔을 것이라 그렇게 단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방주가 끝이 아니라 끝은 아직 멀었어요. 끝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 끝지점에, 결성지점에 도달될 때는 서로 다른 점에서 다른 세계로 빠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복주고 번창하고 확산되고 숫자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그걸 좋게만 봐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봐서 그걸 좋은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실적으로 어떤 인간으로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 우리는 살아남았다, 목숨 부지했다, 이걸로 인생의 가치가 결정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같은 집안인데 집안 꼴이 말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하나는 저주받는 집안으로 절약되고 하나는 축복받는, 영원히 축복받는 대상으로 하나의 집안이 이렇게 후손이 갈라지는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노아입니다. 아버지 노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노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노아 당신이 책임질 문제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하고 다르죠.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이 무슨 의미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구조가 어떤 구조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하나다, 중보자가 하나라는 이러한 사실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느냐, 결국은 이 인간 가운데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은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보자가 하나라는 것 때문에, 중보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각자 운명이 영원히 먼 곳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세계로 각자 빠져들어 마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적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중보자가 하나라는 것 때문에 그 중보자를 거부한다든지 후보자를 후보자를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배 있잖아, 이렇게 아니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있다는 것도 아니라 중보자가 누구냐. 우리가 중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러한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미리 앞당겨서 이 상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 가운데서 노아의 이 중보자적인 그러한 위치를 우습게 보고 그걸 인정하지 않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손자인 가나안이라는 그런 사람과 아들인 함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반짝이 되어가지고 부자진의 반짝이 되어서 노아에게 있어야 될 중보자적인 위치를 그거는 희석시키고 그거는 전혀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냥 노아의 바라봄을 자기 자신의 입장만 자기 자신과 동일한 생각이란 자기와 똑같은 인간이란 그런 생각에서 노아를 바라봤을지 노아를 자기 자신과 전혀 다른 하나의 중보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예를 들면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어서 가지고 수치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수치스럽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노아의 이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노아의 수치를 가리웠던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영원히 축복을 받고 노아의 수치로서 그냥 드러낸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우리 숫자가 이 땅에서 번창하느냐, 숫자가 확산된 자손들이 많으냐,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10명이냐 20명이냐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가 갖고 있는 그 질, 노아가 갖고 있던 그 중보자적인 그러한 내용물 그런 것에 대해서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반면에 축복을 받는 후손들은 노아가 갖고 있던 그 가치성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샘과 야벳에 대해서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샘과 야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샘과 야벳 속에 하나님의 중보자적인 위치를 담아두시고 그 중보자적인 그 가치를 이 온 땅에 확산시키고 퍼뜨리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은 노아는 찬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질이 나는 거죠. 예, 내용물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숫자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질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 따라서 질이 다른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 되겠지 뭐 필요하나 이런 인간들이 있는 반면에 중보자가 필요해 갖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보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잘나면 전당하는 게지 무슨 중보자가 필요하냐. 중보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인간이 못 났으니까 중보자를 필요하지 못 났으니까 중보자를 인정하지 않는 쪽은 우리가 뭐가 못 났나 우리가 뭐가 못 났는데 우리가 뭐에 원수다 하느냐 우리가 뭐든 일에서 부족한데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지 뭐가 부족한데 그러면 저쪽에서 하는 말이 중보자가 안쪽에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너는 노아 홍수의 의미를 모르지 이쪽에 군받은 그 뭐 중보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거절해서 고맙다 않거나 중보자를 아는 사람은 고맙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왜 고마우냐 뭐 때문에 고마운 걸 하여야 하느냐 그 고마움의 근거는 고마움의 토대는 그 고마움의 결과는 결국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담고 있는 자기를 지지하고 유지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그것이 누구로 때문에 사느냐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느냐 나냐 아니면 중보자냐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있다 했으니까 그분이 왜 있었겠어요 그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중보자가 존재해야 될 이유 그 이유와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와 합치되고 일치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복받은 사람이고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 볼 때 사람은 관점이 다르지요. 중보자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보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지가 술 처먹고 침해 현상이 일어나니 주체도 못해가지고 술 먹으니까 열이 나니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오늘 헐헐 벗어가지고 다 벗었다. 지 행동이 지가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벌려놓고 나중에 와가 자식들이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리니 이게 아버지가 자존심이지 대놈의 자식가 아버지 보고 놀리는 놈이 있노? 헌놈이야 헌놈이 놀렸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한 손자와 함이란 아들이 놀렸거든요. 이리 와! 아버지를 놀렸으니까 너는 대단한 처지를 받을 지어다. 그러면 가나안과 함이 못 가겠으니까 아버지 지가 잘못해놓고 책임을 누가한테 지우노? 그게 아버지 나온 생각이가? 아버지 당신이 안 불러보세요. 손을 안 닿아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저주나다 하고 말이야. 축복에 할 카드 모자랄 아버지가 저주나 하고 이 아버지 선지부린 기지 이 아버지 다음 행동입니까? 아버지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앞으로 조심해래 앞으로 가면 안 된다니 이렇게 교훈하고 훈계해서 장례가 잘 되도록 아니 못된 자식이라도 잘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주고 몰랐으니까 가르쳐줘야지. 그게 아버지답지. 마치 기다렸다든지 마치 노렸다든지 헌놈이고 걸렸다 잘 걸렸다 에이 저주받아라. 그래 니는 그래 니는 그런데 아버지 그래 부끄럽다고 뒤로 그래 보도 안 하고 그래 뒤로 뒤끝쳐가지고 옷 그 당시 옷이랑 뭐 다음날 같은 겁니다. 옷을 덮어가지고 그래 내 옷을 내 옷에다 딱 그래 덮어줬나 아이고 기특하기로 그거 보고 중부자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갑니까? 사람다 저들끼리 평소에 아버지가 평소에 함과 야베세스에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좋게 보이고 이 함과 이 손자 가난은 평소에서 미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 평소에 미운 것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나를 잡아갖고 우리를 잡아갖고 하자 이 부자쟁을 잡아갖고 예? 시험적으로 딱 벗어놓고 이제 하는 말이 이 저주받아라 그놓고는 책임이 뭐 우리가 안 덮어줘도 책임졌다 아버지의 뭐 수치스러움을 안 덮어주다 논리가 책임을 물었다 이 이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아주 작살내갖고 이게 아버지 인격이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 다음 행동이에요. 중보자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함과 가난 이 땅에서의 중보자를 인정하지 않는 중보자를 같이 인정하는 인적이 오히려 우리 가슴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이런 상식 바탕 위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 호감이 가요. 그런 해석이 그게 앞뒤가 맞고 저 수긍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 달린 그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제비를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 십자에 달릴 때 옷까지 마지막 입은 옷까지 박아 벗기면서 수치의 극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노아가 술 처먹고 긁어벗은 그게 그건 자의적이라면 그건 자기가 정신을 못 차서 했는 거라면 예수님의 옷 벗김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이었어요. 인간의 수치의 극한은 어디냐? 그거는 마녀 앞에 벌거벗는 그 모습. 그것도 타이 강압의 일. 그러나 예수님의 그 벌거벗은 이 모습은 사실은 진솔한 인간의 죄인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정도 죄전 인간들이 어느 정도 부끄러워야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마녀한테 벌거벗어야 마땅할 정도로 인간의 죄는 더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치욕스러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그 부끄러운 죄의 본질을 내가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관 앞에서 내 공개할게. 그래서 벌거벗은 거예요. 다 벗은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먹어. 마치 끝을 지킨 개 잡는, 예, 개를 잡는 백중 앞에 있는 특상한 껍질 벗긴 개가 죽어 나면 그의 모습, 그 처절한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맥없이 아무런 재앙도 없이 살려 죽었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할 겁니까? 그 앞에서 저분은 저처럼 왜 야구 땅에 맞아 죽는 개처럼 저렇게 매달려 있느냐? 자꾸 하면 이거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왜 저렇게 치욕적인 모습으로 우리 대신 죽으시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물음이. 예수님, 당신은 중보자 맞습니까? 중보자가 곧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야 합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그것이 그 사람만이 영생 얻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뱉는다는 건 소용없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소용없어요. 저희는 그런 껍데기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증거자의 가치와 증거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것이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상관관계를 알아야 돼요. 노아는 바로 이 십자가 달린 예수의 모습을 앞당겨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물론 노아보다 먼저 앞당겨서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반대였지요. 아담은 반대였습니다. 벌거벗었지만 죄 짓고 난 뒤에는 가렸습니다. 그러면 가리면 해결된 겁니까? 가리면 그 벌거벗음에서 오는 수치가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담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게 죄가 되고, 죄를 가리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담이 죄의 요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가리는 그것을 도로 벗김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수치스러운 모습 속에서 그 중보자와 그 자신과 일치시키는데 바로 그 점에서 출발하자. 우리 그래서 출발하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노아는 방주를 타고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방주 위대합니까? 방주 대단한 인간입니까? 방주는 완벽한 인간입니까? 방주는 죄도 없는 인간이에요? 방주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종길이고 왕길입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지니고 있는 메시아적인 그것이 완전하고 완전 무결하지 노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받느냐? 노아와 아무것도 아닌 행동을 어설프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노아, 어설픈 노아와 더불어 완벽하게 있는 그 완벽한 감추어진 완벽함, 그 감추어진 완벽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노아는 아버지가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이런 아버지를 구원케 하신 그 완벽한 그 무엇이냐, 그 무엇을 확인할 줄 알고 그 무엇에 대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 샘과 야벳이 그걸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설픈 우리 아버지가 설마 먹으면 벌어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선을 노출하는 우리 아버지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서 타서 아버지뿐만 우리와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노아와 은혜밀에 있던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 담겨있음을 내가 안다면 나도 담겨있음을 아는 사람의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수치를 수치로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처럼 그 수치를 덮어주는 마음씨가 그 축복받은 샘과 야벳의 마음에 동일하게 담겼습니다. 그것은 샘과 야벳이 방주를 타고 오면서 그 물 배웠고 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덮어주는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덮어주는 은혜는 어디서 받게 됩니까? 그냥 노동하고 평소에 직장 다니면서만 받게 됩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앞에서 뒤져서 인간은 알지요. 이 예수님 위에 생각하노. 벌거벗은 예수님 위에 생각하노. 중보자를 아는 사람 말합니다. 딱 내다. 내가 그 지경 돼야 돼. 내가 그 지경 돼야도 맞더래. 나 그 산 인간이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영생 받은 거야? 그 대신 죽으신, 대신 수치 당하신 그분의 은총에 담요로서, 피의 담요로서, 피의 옷으로서 나를 입혀보러 말미암아 우리는 그 수치가 가리워져서 우리는 영생 얻게 되었다. 그럴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그것을 알려준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다. 오늘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9절이 아니라 오늘 보면 9장 26절에 보면 노아가 그 샘과 야벳께 축복을 하기를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샘이 위대하다 하라. 샘에게 그 이런 비밀과 이러한 은총을 알게 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샘이 확정되느냐 야벳이 확정되느냐 그게 확정된 게 문제가 아니고 창명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질을 가지고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고 확정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본뜻이 나타납니다. 그냥 숫자가 늘어나고 인간이라는 생물체가 늘어나는 것을 축복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증거자의 은총 그것이 충만하고 그것이 충만한 세계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고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가는 그 와중에 그 도중에 누가 있느냐 샘이라는 다리가 있고 노아라는 브릿지 다리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거기에 25장 27절 예,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그저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그 창세기 27장 27절에서 뭐라고 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나의 주인되는 나의 주인을 그렇게 인도하여 나가시고 다듬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아도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노아를 방주 만들어서 자기 죄를 노아의 죄를 덮어둠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천국의 사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정신, 사랑의 정신, 은총의 정신이 넘쳐나는 세계를 하나님은 고대했는데 그 넘쳐나는 그것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올 때까지 중간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노아고 샘이고 그리고 이쪽에서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도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앞에서 머물러 살아야 돼요. 여기서. 그게 바로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운명. 내가 모르는 지식 하나 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성경 말고 딴 거 배울 책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데 말하고 성경을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학문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확장시키고 나의 목숨을 유지하는 데 도움 되지만 내 질을 바꾸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주의 사람이냐 내가 축복의 사람이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학문이 진짜 학문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에 벌거벗은 그 노아처럼 벌거벗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진솔한 나의 참된 내 본모습이 바로 나의 전부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이게 죄집 인간들의 수치선 최고의 모습이고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수치를 덮어줌으로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바로 방금 한 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3장 끝에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천국을 이을 자이다. 우리가 완벽하고 위대하고 실수도 없고 말에 실패도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옷을 걸치느냐입니다. 어떤 옷을 걸치느냐. 이 옷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적나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는 줄 압니다. 그저 내 위주로 남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중보자 앞에서 나 자신을 발휘하고 남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